압살롬은 4년 동안 매우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압살롬은 여전히 참 준수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딱 왕으로서 참 적합한 외모와 나름대로의 준수함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훔치기 위해서 왕의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 계속해서 다윗 왕의 정치가 이제는 옛날 같지 않다,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계속 심어주고 자기가 왕이 되면 정말로 공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고 또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가,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4년 동안 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조사한 결과 압살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제 가장 뺏어가기가, 다윗에게서부터 뺏어오기가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고민한 끝에 어디로 결정했어요? 헤브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치의 가장 주요 요직에 있는 200명을 초청했고 그들을 속였지만 나중에는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서 그 200명도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의를 할 수밖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압살롬의 반역은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듣게 된 다윗이 어떠한 여정을 걷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함께 13절부터 16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얘기는 결국 뭐예요?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정보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신하들에게 궁을 빠져나가, 말하자면 도망가자, 피신을 하자, 피난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지난날의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성향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쉽게 궁을 포기하고 나아가리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묻든지, 아니면 예전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발휘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어떻게 해요? 진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든지 이렇게 용기 있게,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며 처신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외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빨리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왜, 물론 노년의 다윗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왜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가기로 결정한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6장, 17장을 쭉 흘러가 보시다 보면 느껴지실 텐데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서 그의 마음 안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떠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하게 큰 일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 지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 분명하게 다윗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피난길에 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뉘앙스들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징계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또 하나 이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나 주도면밀했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오는 압살롬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예루살렘 성,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많이 당하고 다치는 사람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긴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도 옳지 않고 그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내가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아마 순간적으로 다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무엇인가 다른 자기의 방법을 지금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내가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나를 회복시키실 시키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다윗은 결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또 하나 좀 의아한 구절이 나와요.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가족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이 피난길에 동행을 시켰어요. 근데 누구는 남겨뒀어요? 후궁 10명은 남겨뒀어요. 이런 후궁 10명을 왜 남겨뒀을까요? 여기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했는데 후궁은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에서 또 당시 문화적 시선인지는 모르겠으나 후궁은 왕의 가족 대열에 들어간 것 같으세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으세요? 그렇죠. 후궁은 왕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후궁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후궁은 왕의 가족으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궁을 해코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궁 10명은 남겨두어서 나름 왕궁을 지키게 하고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들만큼은 다 데리고 피난길에 선 나간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이 되겠지만 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되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나단이 범죄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이 후궁은 바로 그 아내들의 속 함을 받아서 좀 큰 변고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다윗은 궁을 빠져나갔고 후궁 10명은 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학에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다윗성 동편에 위치한 별궁인데요. 벤메르학은 그러니까 아직은 멀리 가지는 않은 겁니다. 벤메르학쯤에 왔을 때 거기에 보니까 누가 동행을 하게 되냐면 모든 그렛 사람 그리고 모든 블렛 사람이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두 그룹은 어떤 그룹으로 여겨지냐면 블렛의 출신의 시위 대장이었던 분하야라는 인물이 거느렸던 경호 부대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을 경호하던 경호 부대원들이 왕의 피난길에 함께 동참을 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한 그룹이 설명이 되죠. 바로 가드에서 온 600명. 이 600명도 왕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가드에서 온 600명이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할 때 좀 견해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 견해들을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가드에서 온 600명은 누구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할 때 그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디까지도 같이 갔었어요? 가드로 망명할 때도 같이 갔던 600명. 그들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계속 함께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드에서 함께 따라왔던 이 600명도 지금 왕의 피난길에 동참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600명에 대해서 사실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19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자, 다윗이 블렛 사람들과 또 여기 뭐죠? 그렛 사람들 이들에게는 돌아가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드 사람에게는 리더격에 있던 이때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나의 피난길에 네가 같이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이미 오랜 세월 유랑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근데 또 내가 지금 유랑자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열에도 왜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압살롬이 너희를 해코지하지 않을 테니 그냥 네 곳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서 섬기면서 그냥 좀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왕의 말을 수용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참 멋진 고백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동일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이 15장을 쭉 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오늘 보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때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지금 징계의 걸음으로 유랑자의 삶을 떠나는 참 기구한 시간에 놓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나도 같이 가서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멋진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환경의 어떤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을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그곳에 함께 동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벌겠는가, 어디로 가야 뭐 좋은 직장에 가겠는가, 어디로 가야 승진을 하겠는가, 어디로 가야 성공하겠는가, 이것이 나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 안에서는 좀 성공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무엇이 있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을 따라가면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살려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요. 직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고요. 이 진리를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것이 힘겨운 자리든 뭐 힘겹지 않은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상관없이 기꺼이 내가 그 자리를 따라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것이 보이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지혜가 생겨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의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때라고 하는 이 인물이 성경에서 이렇게 두각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아, 참 멋지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처럼 말씀이 있는 자리, 또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조금 제가 교만을 떨자면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목회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곳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두어서 그곳에서 그 사람과 때로는 그 목회자와 때로는 그 지체와 함께 동행할 때,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참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만 모였어요? 지혜로운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로 위로하자고요. 우린 정말 서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말씀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 속에서 힘을 서로 내고 또 주고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그렇게 이때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형편이 망가졌다 해서 그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다윗,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죽으나 사나 나도 함께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면서 다윗의 여정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24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와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다윗이 이제 그 여정을 또 계속 이어가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 레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못하면 아비아달의 일으킨 내란으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가지고 왔다라고도 혹시나 여길 수 있으나 사실 내용들을 좀 흘러가다 보면 문맥 안에서 보면 그 면보다는 그들은 지금 누구를 더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을 더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앞으로 언젠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언젠가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할 텐데 다윗의 왕권의 그 정통성을 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누구와 동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동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 도망자의 길을 가던 중에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자칫하면 뭘 해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죠. 승리하려면 뭐가 옆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언약궤가 옆에 있어야 다윗이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또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알지만 사실 이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따르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왕권을 지키려고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여정은 어찌됐거나 하나님께서 내 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중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이 여정을 기쁘게 받으신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됐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언약궤 옆으로 인도하실 테니 굳이 언약궤를 지금 일부러 나와 동행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난 이것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이 내 여정을 끝까지 싫어하셔서 그냥 나 이대로 도망자의 삶으로 유랑하다가 죽게 하신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실 한동안 다윗의 이 신앙은 바닥을 쳤습니다. 사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진짜로 안 찾아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상에서는요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신앙은 점차 어떻게 해요?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방법을 딱 쓰자 이 징계를 내리자 그는 잊어버렸던 많이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다윗은 노년이에요.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오랜 시간 광야의 여정부터 왕이 됐을 때까지 다듬어졌던 다윗인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다듬어져야 될 내용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어떤 위로예요?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럴 때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다윗도 이 노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주님 날 부르실 때까지 여전히 다듬어지고 깨질 게 남아있는 것은 뭐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핑계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로 삼아서 그래 내가 오늘도 다듬어지는 게 맞지. 아직도 교만이 있고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죄성이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오늘도 다듬어지고 내일도 다듬어져야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날 잘 다듬어주시고 내가 그 다듬어지시는 손길에 잘 순종하고 자복해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신앙 수준이 이래 하면서 나에게 뭔가 자괴감을 준다든가 스스로를 절망스럽게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다윗을 보시라고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다듬어지는 여정 속에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성도일 뿐이지 우리가 완벽해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좀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은 아 죽을 때까지 다듬어지는 거구나. 예. 네. 청년의 시절에 거세게 다듬어지는 것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삶의 고난쯤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이 가지고 온 언약궤를 이용하려 들지 않고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제사장이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는 제사장이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당신들의 아들 오늘 성경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 또 아비아달의 아들은 요나단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려주어서 나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뭐하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틈틈이 잊어버릴 거예요. 또 삶이 바쁘고 또 삶의 짐이 무거워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만져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르실 때 아 다시 내가 놓쳤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거기서 다시 신앙 삶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또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것, 또 죄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교훈 삼아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씨름을 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치심을, 하나님이 주신 경각심을 못 느낄 때가 무서운 것이지 지금 내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있다면 그건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복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찌르실 때 뭐 할 줄 아는 거예요? 아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아, 내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찌르실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복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것을 알려줄 때까지 내가 광야 나르토에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울며 통회하며 걸어갔습니다. 단순하게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우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도 통회하는 심정으로 울며 갑니다. 그렇게 갈 때에 어떤 소식,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 하나가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의 중심 인물 중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앞전에는요, 또 이 이후에는요,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자기에게 불편한 상황이 알려질 때 그걸 갖고 마음에 막 애통해하거나 절망해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달게 받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 아이도벨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31절 다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좀 안타깝긴 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을 두어서 엄청나게 지혜를 발휘할 텐데 그 지혜가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가 가장 신임하던 지혜자, 모략가, 모사 이것이 아이도벨이었는데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 때부터 그가 다윗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어떤 복수의 칼을 갈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 결국 복수의 이제 칼날을 갈고 시작을 한 건데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해요? 아히도벨이 지혜를 발휘할 때 그 지혜가 성공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이것은 아히도벨이 얼만큼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확인될 텐데 사무엘하 16장 23절을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래요. 그럼 아히도벨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에게서 온 거란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히도벨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그가 말하면 다윗도 압살롬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기고 그의 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따랐단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한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히도벨이 너무나 지혜로운 이 조언들이나 지혜를 다윗에서 발휘해 주니까 다윗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동안 실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니 그 사람에 의해서 압살롬은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범죄함도 있지만 또 하나 그는 한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사실은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했어요. 그렇게 의지하던 자가 이제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그 지혜를 이제 압살롬에게만 준다고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상황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 암살을 지시하지는 않았죠. 그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모습마저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했던 자기의 연약함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너무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이 아히도벨을 더 의지했었네요. 이 고백이 사실은 이 기도에 담겨 있다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를 들어 돈에 좀 눈이 밝은 누군가의 말을 더 의지할 때도 많아요. 처세술에 능한 누군가의 말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그런 어떤 선택이 옳지 않음을 나한테 알려줬는데 내가 그때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더 멀어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백을 한 번쯤 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 정말 교훈 삼아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항상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정말 그럴듯해도 먼저 무엇과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지혜가 부합한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도 돈이 더 잘 벌릴 수 있거나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거나 승진할 수 있거나 성공할 수 있거나 이것의 가능성이 자꾸 더 커 보이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뭘 선택하는 성향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해서 아무리 이걸 쥘 수 있고 가능성이 거의 99%라 하더라도 아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과 달라 하면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가슴으로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윗은 노년에 이걸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자, 32절부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룻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다윗이 그렇게 아히도벨로 인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가슴을 치며 자기를 따라온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다윗과 엄청 친밀한 친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아히도벨의 보금가는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서지 않고 이 상황 안에서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따르기 위해 다윗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후세를 한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후세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마치 너는 나를 따르면 안 돼. 네가 따라오면 나한테 손해만 돼. 이런 뉘앙스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후세는 다윗만큼이나 꽤 노년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년에 있는 네가 나와 함께 이 도망자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지혜자이니 나와 함께 도망자의 길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 선 것처럼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나서 지금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있으니 네가 압살롬 편의 선자처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네가 옆에서 무력화시켜라. 그리고 필요한 소식들을 나한테 전달해 줘라. 그것이 내게 더 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면서 후세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인정을 하고 후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그 말을 수용하고 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37절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어떻게 보면 거의 간발의 차이일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후세가 들어갔다면 압살롬 편의 선자처럼 꾸미기가 매우 어렵죠. 근데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나가지 않은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을 속이기가 그래도 수월했을 거예요. 나중에 16장으로 가보면 처음에는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후세가 적극적으로 압살롬을 높일 때 그가 믿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갔다 들어온 것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섭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5장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15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압살롬은 정말 4년간의 주도 면밀한 반역의 계획을 드디어 시행하고 드디어 뭐 했어요? 성공했고 자기 옆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아이도벨까지 옆에 두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정말 성공했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길을 나서게 돼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가 지혜자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세상은 압살롬을 지혜자로 볼 겁니다.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누가 지혜자예요? 다윗이 지혜자이고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지혜자였고 이 후세 같은 사람들 또 아까 보았던 이때 같은 인물들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알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지혜자인가? 를 늘 점검하시면서 이 지혜자로서 늘 하나님 가까이 말씀이 있는 곳 가까이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까이 말씀과 함께하는 목회자와 가까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 늘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거짓 지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지혜자의 발걸음을 걸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